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8월 26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장마가 훑고 간 뒤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밤부터는 한국의 수도권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매우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고 또 제주와 남부, 서해안에서 특히 위력을 떨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아 제발 좀 이번에는 기상예보가 빗나갔으면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갔으면 하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도 함께하는데 오늘은 한국 출생률이 세계 최하인데 반면에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재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드는 것과 관련해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역태세를 계속 보완 유지하고 일련의 결함들을 근원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올라온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는 27일 오전 9시 수도 평양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기상청격인 기상수문국은 바비가 26일 최대로 발달한 상태며 앞으로 전라남도 해상을 지나면서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27일 오전 6시 북한 용현반도 부근 해상을 지나며 오전 9시에는 남포 앞바다를 지날 전망입니다. 정오에는 신의주 부근에 상륙해 중국 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성민 기상수문국 부대장은 서해안 바닷가 지역들에서는 초속 25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평양시를 비롯한 동서해안 지역에서 초속 15에서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핵심 권력기관인 조직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김 부부장이 실질적으로 조직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김정은이 당 정군에 대한 영도유일 체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할이나 책임을 분산시켜서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저메이카 출신 육상 스타인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자메이카 라디오 방송을 인용해 볼트가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를 한 뒤 수일 만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메이카에서 열린 그의 생일 파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석자들이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에서 트로트 열풍을 몰고 왔던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북한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여심을 저격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남조선의 미스터트롯 영상물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며 연선 지역을 넘어서 최근엔 앞지대까지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이 미스터트롯의 인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기라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에서는 미스터트롯을 알면 유행을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소식통은 처음에는 조각 영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전체를 구하려고 난리다 이렇게 현지 반응을 전했는데요. 네. 미스터 트롯을 보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 인기 없는 사람이란 소리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인기 예능과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대화에서 소외되는 한국말로 하면은 이른바 아싸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뭐 미스터 트롯은 투표를 통해서 우승자를 선발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투표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영상을 본 사람들끼리 비밀스러운 말세 모임에서 7명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왜 숫자가 7명이냐면 결승전에 오른 경연자들이 7명입니다. 네. 바로 소식통은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어떤 점이 끌렸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는 이런 것도 유행을 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실시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을 지인들과 순위를 매기면서 나름대로 달래는 모습입니다.
예.
소식통은 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노래 경연뿐만 아니라 생활을 담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인지 실제로 알고 싶은 마음과 그들의 노래를 더 보고 싶다는 호소와 갈망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트로트 열풍 북한에서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한때 북한에서 한국의 트로트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01년에 가수 김연자 씨가 평양과 함흥에서 공연을 해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요.
네.
함흥 공연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참석해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이후에 주민들 사이에서 트로트 음악이 점차 노년층의 전유물로 인식이 되면서
네.
인기가 다소 줄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미스터 트롯이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트로트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트로트 열풍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최근 연선지대에서 밀수를 하는 중년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에 미스터 트롯의 인기가 폭풍처럼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절절한 노래음이 연령대가 있는 아주머니들의 가슴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고요. 이 중년층 여성들은 가사가 마음을 울려서 사기나게 신나게 하고 있다고 네. 전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와 가사가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향을 저격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인데요.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의 경제 수준이나 생활상을 가늠해보는 잣대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네.
이 때문에 방송 내용 중에 트로트 가수들의 일상생활을 전하는 부분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미스터트롯은 북한의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또 인기가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스터트롯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에서도 트로트의 인기가 젊은 세대로까지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역시 전 세대가 듣고 즐기는 음악 장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식통은 최근에는 20대들도 트로트를 좋아한다면서 트로트에는 사랑과 애정, 그리움의 감정이 정확히 가사로 전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만 해도 혁명가요와 투쟁가요 일색인 북한 노래에 염증을 느꼈던 북한 청년들이 유행에 어울리면서도 말이 통하는 한국 아이돌 노래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예.
이 때문에 북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방탄소년단, 아이즈원 이런 최근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들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의 춤을 추다가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아이즈원 같은 한국의 아이돌 음악 좋아했던 북한의 청년들도 트로트 음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 인기가 높긴 했지만요.
네.
장기간 분단이 만들어낸 언어 장벽과 또 외래어 때문에 가사 전달력이 높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외국풍의 멜로디도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아서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트로트는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멜로디와
네.
듣기 쉬운 애절한 가사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북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뭐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안재욱의 친구같이 잔잔하면서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쪼록 북한과 남한의 국민들 다정하게 함께 모여 앉아서 뭐 미스터트롯 같은 방송도 보고 또 방청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엔요 댄스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점점 더 감성적인 발라드 곡들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죠.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 B2B의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이 곡은요 B2B가 2017년에 발표한 무비, 영화라는 노래인데요. 빠른 템포의 신나는 곡입니다.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에서 특히 심해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저출생 국가라는 보고서가 나왔다죠?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UN 인구기금이라고 있어요. UNFPA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네.
여기랑 함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한국어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세계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늘었어요.
지난해보다 네. 8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2015년서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2%밖에 안 됐어요. 거의 늘지 않았어요.
네.
세계 인구는 1.1%로 늘고 있는데 한국은 0.2%.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뭐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예.
뭐 이러지 않는 상태에서 증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뭡니까? 출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
네,
이런
안
얘기죠.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1.1명, 1.0을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합계 출산율이 2.0 미만이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1이 나왔고요. 세계 최하위입니다. 198위입니다.
거의 꼴찌네요.
거의 꼴찌가 아니라 지금 집계되는 그런 국가 중에서는 그냥 꼴찌예요.
그냥 꼴찌예요. 네. 네.
세계 평균이 2.4명이었고요.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고령화도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네.
0세에서부터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은 이 고령화 정도를 또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0에서 14세 비율이 12.5%밖에 안 되니까 네. 세계 평균의 25.4%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하고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네.
예. 뭐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8%, 세계 평균이 9.3인데 훨씬 높았죠? 가장 높은 나라가 역시 일본, 초고령화 사회죠. 28.4%.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8%니까 네. 우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사실 30년 전만 해도요 아이 많이 낳지 말아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네.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1950년대 후반에 우리가 보통 58년 개띠 이렇게 많이 네. 말하는 그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급히 많이 낳았죠. 전쟁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를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위안들을 갖다 얻었던 건데
네.
인구 증가율이 연 3%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춰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네.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요.
네.
표들의 변화를 보면은 참 정말 이제 얼만큼 강하게 산하 제한을 했는지를 예. 느낄 수가 있는데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이라고 하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출산율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면서 이제 표를 썼었고
네.
80년대 가서는 아무리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해도 아들을 너무너무 그 중시하는 그런 인식이 바뀌지 네.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만 낳는 집들은 네. 많아졌지만 아들을 안 낳으면 계속 낳아서 딸을 많이 낳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알은 안 부럽다. 또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별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하나만 낳아도 된다.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뭐 전 지구는 초만 원. 뭐 네. 이런 식의 표를 쓰면서 네. 더 강력하게 펼쳤어요. 그러니까 83년서부터
예.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먹혔군요 이게.
예, 85년부터 네. 1.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우리 사회가 급속히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성들의 인식이 깨어지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와 발맞춰서 이제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도 정부가 쉽게 정책을 바꾸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남아 선호 현상과 그래서 1990년에 남아 출생 성비가 무려 116.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만큼 굉장히 모자랍니다.
네.
90년대 요 때는. 이렇게 되고 또 그 출산율은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94년서부터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장기적인 심의를 하기 시작했고 96년에 출생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데 그런데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맞아요. 뭐 1994년만 해도 돌이켜보면은 뭐 아이가 셋 있는 집에게 딱히 혜택을 주는 건 없었던 기억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혜택도 참 많이 주고 하는데도
네.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요.
네.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의 그 생산을 담당할 만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구도 떨어지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보면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소비를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이미 자신이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소비들과 또 자신의 그 취향을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소비들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뭐 산업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
10년 된 거, 20년 된 거 이런 걸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젊은 층들은 뭐 1년만 돼도 6개월만 돼도 뭔가 바꾸고 싶어
맞아요.
하고 이러면서 소비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비 활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네. 저하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전 세계에 가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국내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동시에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일본이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확 바뀌었어요. 사회 기본 단위 가족 구성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몇 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4명이요.
4인 가족.
네.
항상 그게 지표였죠. 그런데 네. 4인 가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는 1인 가족입니다. 이미 1인 가족이 가장 많아졌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 하는 게 진짜 괜히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 행태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는 혼밥, 혼술. 뭐 그다음에 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우리 어디 가족끼리 한번 가가지고 뭐 맛있게 먹는 다 이제 지금 퇴조
네.
상태죠. 그 대신 식당에 요즘 가면은 딱 이렇게 가림막 쳐놓고 혼자 딱딱 들어가서 먹는 가게들 이런
네.
가게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도 예전에는 40평대 이상 4인 가족의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중형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인기 있었다면 지금은 소형 아파트들 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이 훨씬 인기 아이템이
네.
됐어요.
그래서 집값도 사회가, 그런 거 위주로 오르죠.
그렇죠. 사회가 완전히 바뀐
네.
거죠.
아, 참 정말 또 격세지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긴 했잖아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때가 2000년대
네.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96년서부터 그 정책 기조를 바꿨지만
예.
이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심각하게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 뜨거라. 그래서 강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네.
10년 넘게
네.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100조 원 가까이 투입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네.
굉장히 안일한 정책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네.
출산장려금 준다고 요즘에 아기 낳겠어요?
예. 그렇게 단기에 그치는 건 사실 예.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교육비만 얼마가 드냐. 전체 키울 때까지 뭐 3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교육비만.
굉장하네요.
그런데
네.
뭐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누가 그런데 뭐 셋 이상 나오면 뭐 면제해 준다. 이 정도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 쉽게 정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돈은 지금 당장은 적게 나가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효과는 없고 돈만
네.
많이 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의 그 어떤 원인을 제대로
네.
분석을 못했어요. 2015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네.
비혼 만혼이 문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나라가 나서가지고 미팅 시켜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저기요 한국의 혼인율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한국인의 그 인구 1,000명당 혼인 비율을 조혼인율이라고 해요.
예.
근데 2014년 기준으로 6%인데 OECD와 EU 평균이 4.6%.
평균보다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조혼인율이 1995년에 6.1%였거든요. 2012년에는 5.4%로 떨어졌는데 출산율이 오히려 올랐어요. 이건 뭐냐?
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네.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더 문제라고
맞아요.
해서 그래서 새로운 보고서가 2017년에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전환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네.
경제적인 안정이 최고다. 이게 핵심적인
예.
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이를 정말 그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네.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두 부부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네.
그 사실 우리 전통 공동체 마을은 사실 아이들을 함께 키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아이들이 막 가다 옆집에 들어가면 밥 차려주고
그렇죠.
재워주고 이게 시골 마을의
네.
풍광이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굳이 그 부부가 아니더라도
네.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삼촌 이러면서 다 키워줄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사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네.
부부가 무슨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네.
이런 일이 있어도 그 가족 내에서 양자로 드리고 이러면서 다 키워졌어요.
예.
이런 문화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60년대 이후에 뚝 산업화가 되면서 끊긴 겁니다. 그러면 부부한테만 모든 부담이 가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특히나 우리가 저출생이 심각화된 때가 언제였느냐 따져보면 98년 IMF 이후에요. 98년 IMF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정된 정규직들이 사라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회가 됐는데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나요.
네.
당연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주택 문제.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네. 없어서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참 안타까워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한국의 여성들이 일단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뭐 그런 것도 큰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이 경단녀란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경력 단절 여성이 된다 아이를 낳으면
예.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 경력 단절 여성 되는 게 무서워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한 단계 더 높은
네.
욕구가 생겼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 네. 초중반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사회든 계속 민주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성취를 누리고
네.
남녀 평등이 조금 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신이 꿈이 아주 구체적이고 견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인 성취를 부수적인 것으로 계속 취급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왜 굳이 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이 굉장히 그 여성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네.
결혼은 어떻게 해도 경력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건 무조건 뚝 끊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일으켜주고 또 경력 단절을 막아주고 그래서 일과 가정이 병립되게 하는 그 원칙 하에서 해외에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네.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다가
네.
90년대까지 뚝뚝 떨어지다가 2000년서부터 반등했거든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예.
첫째, 공공 돌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네.
맘만 먹으면 최대 하루 11시간 동안 아이를 거의 무보수로 맡길
네.
수 있는 그런 공공 돌봄이 학교를 비롯해서 공동체 안에 많이 생겼어요. 이걸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을 성사시켰죠.
네.
그리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게 육아 부담을 갖다가 같이 반분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네.
특히나 남자들의 출산 그 휴직, 그다음에 그 육아 휴직들을 키웠어요.
네.
노동 시간도 단축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키울 법하다. 옛날보다 수익이 줄어든 건 있었다 그래도 아이는 더 키우겠다. 이렇게 된
네.
거예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요. 자,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됐고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과 이제 출산, 육아, 그러니까 출산, 육아, 아이에 대한 의료비 이걸 대폭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역시 뭐 결혼을 안 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적인 면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국가에서 얼마나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는 그래도 좀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든든히 세우고
네.
그 안에서 다양한 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 육아 그리고 아이들 이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침들
네.
저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외 출생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유럽
네.
국가들도 많아요. 혼외 출산하는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예.
있는데 특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을 슬슬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색다른 의미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가정 이외에도 현존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편안하게 이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저절로 이제 출생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한국보다 먼저 그런 일을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극복했나 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90년대 한국의 문화 대통령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들려드렸었는데요. 그 서태지 씨와 친분도 깊었고 또 함께 인기리에 활동했던 록가수 중에 김종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특한 목소리로 한국적인 록사운드 아주 잘 구현하는 분인데요. 김종서 씨의 발라드스러운 히트곡 아름다운 구속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같이 힘없는 빠지는 시기에 스포츠만큼 또 힘을 주는 것도 없죠.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세계 각지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이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전이 네. 지난 24일에 펼쳐졌습니다. 도이칠란드 분데스리가 프로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이 네.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앙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을 물리치고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이 우승을 통해 뮌헨은 여섯 번째 통산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 FA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 한 시즌 세 번의 우승을 뜻하는 트레블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세 번의 우승이라니 사실 뭐 지금 8월이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기세가 무섭네요. 이 결승전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2019-20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이 포르투갈 리스본의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두 팀 다 쟁쟁한 팀들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준결승에서 뮌헨은 이 바르셀로나를 8-2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 90분 내내 두 팀은 모두 호각을 다투는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이 결국 이 최후의 승자는 뮌헨으로 이 파리를 1-0으로 누르고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의 1등 공신은 이 뮌헨의 수문장 이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인데요.
네.
이 노이어의 신들린 선방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이 노이어 선수가 든든하게 최후방을 받쳐주면서 이 뮌헨은 후반 14분에 이 코망 선수의 헤딩 선제골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특히 이 노이어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네.
뭐 심지어 노이어 선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노이어 선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도이칠란드 국가대표 골키퍼이기도 한데요.
네.
이 동물적 선방 능력과 더불어서 빠른 판단력으로 뒷공간을 마치 수비수처럼 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네.
있는 아주 독특한 유형의 골키퍼입니다. 이 노이어 선수는 이날 경기 내내 골문 앞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경기에서 이 소위 슈퍼세이브만 여러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노이어 선수. 자, 뮌헨의 최후방에 노이어가 있다면요. 최전방에는 또 득점 기계라 불리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왕 차지했다고요?
네. 일단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자국 리그에서도 이 31경기 34골로 득점왕입니다.
매번 뭐 골을 네. 넣고 또 넣고 뭐 그랬네요.
네. 또 도이칠란드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DFB 포칼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도 5경기 6골로 이 대회에서도 득점왕에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이번 결승전에서는 비록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네.
이 돌아서는 터닝 슈팅이 골대에 맞는 등 연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총 15골을 넣어서 여기서도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올 한 해 넣은 골을 합산해보면 네. 총 55골을 퍼부은 건데요.
네.
한 해만. 미넨이 이 세 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었다면 이 미넨의 선수인 레반도프스키는 이 세 대회 모두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예, 이건 말 그대로 더블 트래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미넨 든든하겠어요. 네. 모든 선수들이. 자, 최전방과 최후방을 책임지는 이 두 선수의 활약이라면 한 해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만 주는 그 발롱도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근데 이번 한 해는요. 코로나 여파로 발롱도르 수상이 취소됐다고 하죠.
네. 정말 두 선수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힘 빠지는 뉴스일 것
네.
같아요.
이 피파 올해의 선수와 더불어서 이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손꼽히는 발롱도르가
네.
이 코로나 여파로 64년 역사 최초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정말 네. 네. 안타깝네요.
이번 2020 발롱도르 취소는 해당 시상식이 시작된 이 1956년 이후에 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발롱도르를 시상한다면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전 세계 각종 이슈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는 이 체인지라는 홈페이지에 2020 발롱도르 취소 결정을 번복해달라 이런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리처 리포트라는 곳에서 시작한 청원인데요.
네.
이들은 이 프랑스 풋볼이 2020년 발롱도르를 취소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후 축구 시즌이 재개됐는데 왜 발롱도르를 취소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롱도르 역사는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언택트 시상식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네.
전태우 기자 건의해 보시죠. 어쨌든 설상가상으로 챔피언스 리그도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뭐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레반도프스키 챔피언스 리그에서 호날두가 세운 기록도 넘어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국가 간 이동을 최소화했고요.
네.
이 안방 경기장에서 한 번, 그리고 원정팀 경기장에서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 치르는 홈앤드어웨이드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토너먼트 단판 승부로 일정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약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 16강부터 우승팀까지 결정된 셈인데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의 기록, 이 13-14 시즌에 남긴 17골,
네.
그리고 15-16 시즌에 남긴 16골에 이어서 역대 한 시즌 최다골 3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코로나 여파로 단판전으로 개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경기 수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득점 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파리 생제르맹도 네로라는 이 세계 축구 스타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충분히 우승 전력을 갖춘 파리 팀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히 아쉬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우승팀인 미넨에 가려지긴 했지만
네.
이 파리 생제르맹도 이 화려한 선수진을 갖춘 걸로 유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 원, 그러니까 16억 8,500만 달러 가량을 투자했는데요. 뭐 이 화려한 발재간을 가진 네이마르 선수도 있고 또 그리고 차세대 축구 스타 음바페 선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대스타들을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는 좀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이 파리의 우승 실패는 프랑스 클럽팀 역사상 두 번째 우승 실패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프랑스와 도이칠란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이 1976년 이 바이에른 미넨대 그리고 AS 생테티엔 이 팀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미넨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프랑스
그러네요.
입장에서.
네. 그러네요. 자, 코로나로 인해 역대 가장 조용했던 챔피언스 리그. 하지만 기록만큼은 가장 화려했던 챔피언스 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으로 자, 좀 우울한 코로나 분위기를 좀 달래봅니다. 전태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에 홍수에 또 오늘은 태풍도 온다고 하니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No news is good news. 입니다. 네, 뉴스. 아시다시피 뉴스.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뉴스가 없는 게 good.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늘 별일 없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좋은 뉴스들만 더 많이 들리길 바라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영어로 no news is good news.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27일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6도, 해산 19도, 청진 21도, 강계원산 22도, 함흥 23도, 신의주사리원 24도, 평양 개성해주 25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21도, 해산 청진 26도, 신의주해주 함흥 27도, 평양 강계 개성 사리원 28도, 원산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7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3에서 8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7% 상승한 43.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8% 하락한 192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9.9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해상에 물놀이 중 역파도에 휩쓸린 외국인을 한국인 서퍼들이 구조해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그 외국인은 수영장 개장 전부터 수영을 하다가 역파도에 휩쓸려 봉변을 당한 거라고 하네요. 안전요원도 없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렇게 됐던 건데 한국인 서퍼들이 발견해서 신속한 대처로 구조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연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그 외국인. 다시는 수영장 개장 전에는 수영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활동만 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여름철 장마나 태풍 같은 걸 주의해야 하는 이런 계절엔 더더욱 말이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태풍도 온다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미스터트롯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요. 이 미스터트롯에서 이어지고 있는 방송 사랑의 콜센터에도 몇 번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한국의 진짜 노래 참 잘하는 여가수 린 씨가 있습니다. 드라마 OST로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 오늘은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배우자나 애인에게 이런 인사 한번 전해보는 오늘 밤 되면 좋겠네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